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4월 30일 수요일. 땅과 바다 사이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땅과 바다의 장면, 특히 예언에 있어서 이 장면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성경 예언에 등장하는 땅과 바다가 상징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들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땅과 바다가 병기될 때 상징적으로 땅은 종종 질서 있는 세계나 심지어 이스라엘 땅을 상징하는 한편, 바다는 바다가 땅을 위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국가를 가리킨다. 이런 견해에서 땅은 하나님의 통치 위에 세워진 안정된 장소이며, 바다는 인간의 교만 위에 세워진 나라들의 불안정한 혼란을 나타낸다. 위의 생각을 참고하여 요한계시록 12장 15, 16절과 요한계시록 13장 1, 11절을 읽어보라. 땅과 물이 함께 언급되는 것에 주목하라. 이 두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며 예언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용이 여자, 교회를 핍박하는데 물을 사용하는 것을 살펴보라. 앞서 본 것처럼 예언에서 물은 종종 세상 정부와 그에 따르는 혼란과 혼돈을 상징한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역사의 대부분을 통해 사탄이 어떻게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은 대중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는지 알 수 있다.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 16절을 박해받는 신자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땅과 바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옳다면 이것은 미국의 건국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약속의 땅을 따로 준비하셨던 것 같이 이 땅 또한 준비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초기 건국자들이 바랐던 것과 같은 새 이스라엘은 결코 아니었지만, 이 땅은 오랫동안 종교적 박해를 받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종교 자유의 땅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은 언젠가 용처럼 말할 것이다. 오랫동안 박해받는 이들을 위한 종교 자유의 등대의 역할을 해온 미국이 종교 박해의 주도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신 스스로 통치하기로 선택했을 때 일어난 일의 또 다른 예이다. 교훈입니다. 예언에서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안정된 장소, 바다는 세상 정부와 불안정한 혼란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박해받은 신자들을 위한 새 땅을 준비하셨다. 묵상. 예언이 종교 자유를 찾아온 자들의 안식처가 되었던 곳이 그들의 박해를 주도하는 땅이 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신대륙에 관한 예언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와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점이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개신교의 일요일 준수의 강요는 법안권, 곧 짐승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알면서 참 안식일 대신에 거짓 것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그 거짓 것을 지키도록 명령한 권위에 경배하는 셈이다. 그러나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북미 합중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된다. 각시대 디징투 449. 환난 중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죄인도 인도하옵소서. 눈앞에 혼란과 어려움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땅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백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백규빗의 포장을 쥐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쥐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에 장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장의 코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북한 동포들, 중국을 비롯한 해외 동포들에게 좀 어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무슨 말씀인지 하고 어리둥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루는 아인슈타인에게 이스라엘 국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아인슈타인 잘 아시죠?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회에서는 아인슈타인을 이스라엘의 수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상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상을 할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강단으로 갈 것입니다. 멋있는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수상을 지냈던 벤구리온이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수상이 사표를 낸 것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사표를 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러자 벤구리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땅콩 농사를 짓기 위해 키부츠로 돌아갑니다. 수상을 할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땅콩을 키우기 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민으로 돌아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직은 임시 직분이지만 교회 교사직은 나의 평생의 직업입니다. 나는 이제 평생의 직업으로 돌아가니 너무도 행복합니다. 멋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인슈타인도, 벤구리온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참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소신 있는 사람이 와여 운영되고 이끌어져 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사람들로서 성도로서 소신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평범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크나큰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편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인 안식일을 준수하며 살기로 결심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크나큰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무엇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27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룩한 십계명을 받기까지 그 역사가 1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 40장은 하나님의 집인 성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25장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어떻게 만드는지, 떡상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촛대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25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지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27장은 성막에 포함되어 있는 번제단과 성막의 뜰, 촛대에 사용될 기름에 대한 지시사항을 기록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집 이 성막은 크기가 세로 50m, 가로 25m, 높이는 2.5m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지시 사항 가운데에서 특별히 성막 문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문, 그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의 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막은 동서로 50m, 남북으로 25m입니다.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맨 먼저 양을 잡아 태워 제사드리던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었고 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왼쪽에 떡상, 오른쪽에 촛대, 맨 앞에는 분향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휘장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법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막과 성소를 어떻게 만들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시 사항 중에서 특별히 성소로 들어가는 성막의 문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성막의 문, 성소로 들어가는 성막의 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막의 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통하여 그 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문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막 문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예수님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째, 성막의 문은 오직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한가운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에도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2천 규벳의 간격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2천 규벳, 쉽게 표현하자면 약 1km의 차이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행진을 멈추고 성막을 세울 때에도 성막은 모든 지파들로부터 2천 규빗, 약 1km의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양들을 끌고 올 때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지파와 성막 사이에 있는 1km의 거리를 걸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양을 데리고 성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1km의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자신이 지은 추악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창피한 1km를 지나서 성막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다지파, 이사갈지파, 스불론지파가 자리했습니다. 남쪽으로는 루벤지파, 시몬지파, 갓지파가 자리했습니다. 서쪽으로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자리했습니다. 북쪽으로는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자리했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열두 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성막 동서남북에 각각 하나씩의 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의 문만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동쪽에 오직 하나의 문만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동쪽에 하나의 문만을 만들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하는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 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성막의 문을 통해서 성소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의 성격을 일곱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문이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문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북녘 동포 여러분, 중국을 비롯한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구원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던 이유, 오직 하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막의 문은 매우 큰 문이었습니다. 성막에 있는 문은 오직 하나의 문이면서 매우 큰 문이었습니다. 성막의 남북 길이가 50규빗, 즉 25미터인데 그 중에서 문이 자그마치 20규빗, 10미터나 되었습니다. 10미터나 되는 큰 통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가운데 아구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구는 입이 너무 커서 그 아구라는 물고기를 잡으면 입만 보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성소도 동쪽에서 바라보면 거의 절반이 문이었습니다. 25미터 가운데 10미터가 문이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성막의 문을 만들면서 이렇게 크게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그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기에는 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왜 10미터나 되는 큰 문을 성막에 내도록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성막의 큰 문을 통하여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막의 문으로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들어와야 합니다. 이 성막의 문으로는 유대 사람도 들어와야 했습니다. 이 성막의 문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도 들어와야 합니다. 이 성막의 문으로는 땅끝까지의 사람도 들어와야 합니다. 이 성막의 문으로는 온 땅의 사람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 땅의 문으로는 우리 북녘 동포들도 들어와야 하고 이 성막의 문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학대의 동포들도 들어와야 하고 이 성막의 문으로는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 죄인들. 성막의 문이 좁아서 못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람에게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가 회개했을 때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에게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막의 문을 만드실 때 크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문턱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땅에서 문턱이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은행 문턱입니다. 부자들에게는 그리 높지 않은 문이지만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은행의 문턱은 매우 높은 것입니다. 서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한번 빌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대학교의 문턱도 매우 높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활짝 열려있지만 조금이라도 뒤처진 학생들에게는 절대로 열리지 않은 문이 대학의 문턱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기업의 문턱도 매우 높습니다. 엄청난 스펙과 학벌, 능력을 요구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잣집들의 문턱도 매우 높습니다. 결혼도 자기들끼리 하고 들어가는 문도 자기들끼리 내어놓고 끼리끼리 생활하는 것입니다. 문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에는 문턱이 없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문턱이 없었을까요? 그곳에는 어린 아이도 들어와야 합니다. 그곳에는 환자도 들어와야 합니다. 그곳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수없이 들어와야 합니다. 뚱뚱하든 가난하든 못 배웠든 나이가 많이 들었든 어리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다가 문턱이 높아 걸려질 위험이 전혀 없는 그 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모든 죄인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문턱이 없는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문은 반드시 자기의 손으로 열고 들어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소의 문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배실로 짰습니다. 그래서 2.5m 되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성소의 문으로 들어갈 때, 성막의 문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자기의 손으로 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고 나면 그 문은 자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때 자기의 손으로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은 자신이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얻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대신 믿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다섯 번째, 이분은 반드시 동쪽을 향하여 내야 됐습니다. 왜 동쪽을 향하여 이분을 내도록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문을 통하여 들어갈 때 동쪽에 등을 지고 들어갔습니다. 태양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백성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통하여 우상 숭배하는 것을 때때로 배웠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까지를 통하여서라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노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괴롭히던 바리새인들은 바로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넘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양들이 먹어야 할 푸른 초장을 파괴하고 생명수 샘을 더럽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한 어린 양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평생을 장님으로 보내야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날인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데려다가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신문하고 괴롭혔습니다. 난생 처음 밝은 빛과 천연계를 바라보는 행복에 젖어있던 이 불쌍한 어린 양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은 행복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절도며 강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참된 목자는 양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거친 들반도 함께 걷고 뜨거운 뙤약볕 마른 길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위 많은 언덕, 거친 숲, 험준한 계곡, 광야에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고독한 저녁을 양떼들 곁에서 함께 누워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떼가 많아도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양들과 생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을 즐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시대의 소망 479조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신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그는 때때로 그의 종들에게 당신의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어떤 도시, 어떤 거리, 또 그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신다. 사랑하는 특별히 복력통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처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게 생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시대의 소망이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이 호소하십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동정. 그대의 생애는 지금 비참하며 좋지 못한 예감으로 가득하다. 우울한 장면이 그대 앞에 희미하게 나타나고 어두운 불신이 그대를 둘러쌌다. 불신 편에서 이야기함으로써 그대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대는 불쾌한 문제를 생각하는 데 만족해한다. 만일 다른 사람이 희망적으로 말하고자 하면 그대는 한층 더 열렬하고 엄격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희망적인 생각을 그들에게서 근절시켜버린다. 그대의 시련과 고통은 그대가 아내의 질병 때문에 그녀를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마음 아픈 생각을 그대의 아내 앞에 언제나 제시해 주고 있다. 만일 그대가 흑암과 절망을 좋아한다면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대의 가족과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상상으로 생각해내어 그대의 영혼을 괴롭게 해보라. 그리하여 화마가 휩쓸고 지나가 모든 실록이 소멸되고 메마르고 파삭파삭하게 돼버린 들판처럼 그대의 마음을 만들어보라. 그대는 병든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정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대 자신만큼 그대를 도울 수 없다. 그대가 믿음을 원한다면 믿음을 이야기하되 희망적이고 즐겁게 이야기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대의 행위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고 그대의 딸과 아내의 도움도 필요하다. 만일 그대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사탄이 그대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용할 것 같으면 그대는 그가 이용할 그의 특별한 백성이 되어 그대 자신의 영혼과 그대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딸은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받아왔는가. 그대에게서 사랑과 동정을 받지 못한 아내는 그녀의 애정을 딸에게 집중시키고 딸을 우상화시켜왔다. 아내의 분별 없는 애정 때문에 그대의 딸은 응석 부리고 제멋대로 하고 거의 쓸모없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딸의 교육은 슬프게도 경시되었다. 만일 그대의 딸이 가정의 의무를 배우고 가정의 짐을 지도록 교훈을 받았을 것 같으면 딸은 오늘날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졌을 것이다. 자녀에게 생애에서의 그들의 몫을 담당하고 어머니가 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 짐으로 쓸모없는 기계가 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모든 어머니의 의무이다. 그대의 딸이 육체적 노동을 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을 것 같으면 딸의 건강은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다. 딸의 근육과 신경은 약하고 느슨하고 힘이 없다. 그것들을 그처럼 적게 사용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 아이는 인내력이 조금밖에 없다. 조그만 육체적 활동도 딸을 피곤하게 하고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 근육과 신경에 탄력이 없다. 딸의 육체적 힘은 너무 오랫동안 잠자는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딸의 생활은 거의 쓸모없다. 잘못된 어머니여, 그대는 딸에게 여러 학문을 배우는 특권을 그처럼 많이 주고 있으면서도 유용성과 집안일에 대하여 교육시키지 않으므로 딸에게 큰 손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런 활동은 딸의 체질을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딸의 건강을 증진시켰을 것이다. 이런 친절은 축복으로 입증되기보다는 무서운 저주로 입증될 것이다. 가정의 짐을 딸과 나누어 졌을 것 같으면 어머니는 과로하지 않게 되고 많은 고통에서 구제되었을 것이며 딸도 내내 유익을 얻었을 것이다. C 부인은 병든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불편 없이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자신을 공기에서 차단시켰다. 그녀의 방의 더운 공기는 건강에 매우 해롭다. 그녀의 순환 기능은 약화되었다. 그녀는 더운 공기 속에서 너무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변화를 느끼지 않고는 옥외로 나가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녀의 허약한 건강은 공기에서 제외된 것이 어느 정도의 원인이므로 그녀는 앓지 않고서는 공기에 노출될 수 없다. 만일 그녀가 이런 병든 상상력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을 것 같으면 그녀는 공기를 거의 호흡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하루 종일 창문을 낮추어 놓으므로 공기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필요 없는 일이다. 그녀는 병든 정신에 몰두되므로 이처럼 신경 과민이 되었다. 그녀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며 그녀는 신선한 공기를 가져야 한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생명력뿐만 아니라 남편과 딸, 그리고 그녀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력을 파멸시키고 있다. 그녀의 방 안에 있는 공기는 결정적으로 불결하고 막지 않다. 그런 공기를 호흡하기에 익숙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건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일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형제의 집을 방문하면 감기에 걸리게 된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손가락은 손의 끝부분에 위치한 다섯 개로 갈라진 부분으로 손의 미세한 운동을 담당합니다. 인체의 중요 장기는 대부분 뼈에 둘러싸여 보호를 받는 데 반해 손가락은 뼈가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그 주변으로 신경과 혈관, 근육과 인대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의 뼈는 힘줄과 관절들로 연결되어 있고 손가락 끝에 미세한 신경들이 있어 이를 통해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 손가락마다 인대와 건, 근육이 따로 작용하여 움직임을 관장하며 손가락 끝으로 갈수록 지름이 얇아지는 혈관이 손가락의 영양 공급 및 체온 조절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에는 사각형의 딱딱한 판으로 구성된 손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은 손의 끝부분에 위치한 다섯 개의 손가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몸통에 가까운 순서로 차례대로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 불립니다. 인간의 손가락은 유연하게 관절화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 촉각과 미세한 움직임에 중요한 기관 역할을 하며 이는 손의 기민함과 물체를 파악하고 조작하는 능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나 대부분의 영장류의 경우 손가락이 다섯 개이며 두 개나 세 개, 네 개인 동물들이 있고 말처럼 하나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 중지, 약지, 소지라고도 하는 다섯 손가락은 촉각이 매우 발달하여 물체를 잡는 데 씁니다. 보통 길고 매끈한 손가락이 아름답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주 손가락을 빠는데 이 버릇은 출산 후 18주 정도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 3세에서 4세 영유아기 때도 나타나는 버릇으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부모와 떨어져 있거나 부모에게 심하게 혼나는 등의 이유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할 때 손가락을 빠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가락을 빨므로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죠. 드물게는 6세 이후 성인이 되었지만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가락은 가장 섬세하면서 많은 일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치기 쉽고 조금이라도 다치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일으키고 밀집된 감각신경에 의해 많은 고통을 초래합니다. 손가락을 다치거나 결손되면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람의 일상생활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한 장갑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모든 손가락을 말아쥔 형태를 주먹이라 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맨손 공격에 사용되지만 구조상 효율적인 타격법은 아니어서 역사적으로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충격을 전달하는 너클 등의 보조도구 또는 손바닥으로 타격하는 장타 등의 타격법이 고안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손가락은 인류 수학의 기본이 되는 십진법이 정착된 이유입니다. 지문은 손가락 끝 피부에 있는 땀샘의 입구가 융기한 선에 따라 만들어지는 모양 또는 이 융선의 형태를 만드는 모양이 물체의 표면에 부착된 후 만들어진 자취를 말합니다. 사람의 지문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두 사람의 지문이 우연히 같을 확률은 약 870억 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지문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DNA 감정과 비교해도 더 정확도가 높은 감정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단 지문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잘못이며 실제로 인종이나 거주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문의 특징 때문에 범죄 수사나 개인 인증에 사용되며 사인 대신 도장의 사용이 더 일반적인 한자 문화권에서는 서명과 같은 의미로 도장이 없을 경우 지장을 찍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문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또는 지문 연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정설은 아직 없지만 근대의 많은 자료 등을 통해 지문이 개인 인증의 수단으로 고려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23년 브레슬라우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얀 에반겔리스타 프루키네는 9개의 지문 패턴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지만 개인 인증 수단으로서 구체적인 지문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1880년에는 영국인 헨리 폴즈가 영국의 과학 잡지 네이처에 지문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폴즈는 선교사로 1874년에 일본을 방문하여 기독교 포교 활동과 의료 활동에 종사하던 의사였는데 일본인들이 신분 인증의 수단으로 지장을 사용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77년 에드워드 모스에 의해 발견된 일본의 옛 무덤에서 출토된 조몬시대 토기에 부착된 지문이 현대인의 지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문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886년에 그는 런던 경찰에 지문 사용을 제안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1892년에는 영국의 프랜시스 갈톤이 그가 낸 저서 지문에서 지문의 패턴과 형태에 대한 정교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었고 1892년 갈톤의 저서를 심도 있게 연구하던 크로아티아계 아르헨티나인 경찰관 후안 부체티크가 두 아들을 살해한 프란시스카 로하라는 범인을 지문을 이용해 검거함으로 세계 최초로 지문을 이용한 실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계기를 올렸습니다. 1897년 영국령 인도의 캘커타에서 총독령에 의해 범죄 수사에 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후에 지문국이 설치되었으며 아지즈 하케와 햄 찬드라라는 두 인도인 전문가들이 지문 패턴 분석을 위해 활약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지문 분류법은 그들의 상관이었던 에드워드 리처드 헨리의 이름을 따 헨리식 분류법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어 1901년에 스코틀랜드에 영국 최초의 지문국이 발족했고 이듬해인 1902년에는 뉴욕의 시민안전국에 도입되었습니다. 지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 되기 전에 문서화된 지문의 분류 방식에는 몇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지문 감정 방법은 우선 비교할 자료 각각의 내부에 저장된 지문의 대상이 되는 융선이 중단되는 끝점과 선이 나뉘는 점, 분기점이 선명한 부위를 8 부위 이상 추출합니다. 다음에는 대상자의 손가락의 지문으로부터 같은 부위의 특징점을 추출합니다. 그러고 나서 쌍방의 특징점의 위치와 방향을 비교해 동일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경찰청의 판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12 부위 이상 특징점이 같아야 합니다. 창세기 7장 14절에는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구절이 여러 등장합니다. 사람의 지문 역시 하나도 같은 것이 없음은 하나님의 개성은 단조롭지 않으심을 알게 합니다. 다양한 지문만큼이나 다양한 재능과 장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